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골목을 산책한다는 건 세월의 두께를 헤아리는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며 달라진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했다. 익숙한 동네 길을 걷다 보면 불쑥 이젠 거기에 없는 지난 삶의 풍경들이 아스라하게 펼쳐질 때가 있죠. 새삼 느껴지는 세월의 두께와 달라진 나의 시선, 바쁜 일상에 치여 쉬 지나쳐버리곤 하는 이런 감각들을 낯익은 골목 산책이 도두어주곤 하는데요. 오늘 오후 편안한 옷차림 그대로 동네 한 바퀴 어떠신가요? 오늘도 다정한 산책 친구가 되어드리고픈 마음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요일 문 열어봅니다. 4월 25일 일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으로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오늘 북카페 입구에는 뮤지션 유희열의 심야 산책 에세이 밤을 걷는 밤에 담긴 문장을 걸어봤습니다. 골목을 산책한다는 건 세월의 두께를 헤아리는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며 달라진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학창시절 지나서 성인이 된 후로 살던 동네들 어쩌다 그곳 지날 때나 또 마침 여유가 생겨서 마음먹고 둘러볼 때 그럴 때 기분 참 묘하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나요? 언젠가 내가 살았던 한때는 나의 일상이었던 동네를 지금은 떠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현재 이방인 그러나 언젠가 과거에 언젠가는 분명히 주민이었던 그런 도시를 동네를 한번 돌아보는 거 이런 경험들 하시는지 일부러라도 하시는지 혹은 어떤 상황이 맞으면 좀 큰맘 먹고 이런 산책을 더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살던 동네를 돌아보는 그 여행이랄까요? 이런 것을 한 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앞 풍경 보고 싶긴 해요.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데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심지어 저는 요즘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 한 5년 전인가 제가 뒤늦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너 아직도 몰랐어? 우리 고등학교 없어지고 이름 바뀐 거? 얘기를 한참 지나서 듣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저희 고등학교 출신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알았나 싶었는데 역시나 가장 사각지대는 아니었나 봐요. 저랑 또 친한 친구들은 몰라서 거기에 가서 제가 또 전파를 했죠. 막 황당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가 이름이 아예 홀랑 바뀔 수가 있지? 그러려면 졸업생들에게 문자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막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S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니 지금은 S고등학교가 사라지고 D고등학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학교 앞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앞을 한번 큰맘 먹고 다시 가서 왜 나에게 문자 안 했어? 이런 마음으로 좀 산책하고 싶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 산책을 낮이 아닌 밤에 하면 어떨까요? 풍경이 조금 더 다르게, 더 억울하게, 더 슬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밤에는 감성의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훨씬 더 짙어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 밤을 걷는 밤, 이 유희열의 심야 산책 에세이 밤을 걷는 밤에 등장하는 여러 밤 산책 장면들처럼 오늘은 우리도 한번 해질녘부터 동네 한 바퀴 둘러보면서 바쁜 평일에는 무심히 휙 지나쳤던 삶의 풍경들 눈에 마음에 담으면서 호흡 좀 가다듬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밤 산책 얘기한 김에 북카페 밤 영업시간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북카페는 하루에 두 번 문을 열고요. 정오부터 2시간, 낮에 북카페가 열립니다. 자정부터 2시간, 다시 한번 밤에 북카페가 열리고요. 고요한 밤, 문득 어떤 목소리 듣고 싶어질 때 밤에 북카페 자정부터 2시간 열린다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또 한번 들러주세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유희열, 페퍼톤스, 신재평이 함께한 여름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번 한 주간 북카페에서 함께했던 산책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산책은 누군가의 등을, 뒷모습을 생각해보게 했는데요. 이원 시인의 시를 위한 사전에 담긴 신보선 시인의 느림보의 등짝편 함께 나눴습니다. 이 느림보의 등짝에는 함께 산책하는 것을 즐기는 A와 B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A는 타인의 뒷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B는 타인의 뒷모습을 보면 기분이 울적해진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시 아래 이원 시인이 남긴 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등에 대한 예민함이 있는 부류이지요. 등을 보이는 것을 어려워해서 좀처럼 먼저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반면 헤어질 때 타인의 등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앞모습에서 본 느낌과 같은 등도 있지만 정반대의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나는 등을 믿어 라는 혼잣말을 자주 했지요. 무방비의 뒷모습에 민낯이 들어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볼 수 없는 제 등을 복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지요. 산책을 하는 사이는 느린 걸음으로 함께 걷고 싶어 바라보는 방향이 잘 맞아를 의미하죠. 문제는 어찌 보면 사소한 또 어찌 보면 결정적일 수도 있는 곳에서 일어났죠. A는 타인의 뒷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B는 타인의 뒷모습을 보면 기분이 울적해졌지요. A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졌고 B는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지요. 이런 순간이 잠깐이었으면 별일 아니었을 텐데 산책이란 이런 시간의 지속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산책하고 싶은 사이임을 상기시켜도 둘은 점점 멀어지죠. 하여간 느림보들의 등짝이 문제라니까. 둘은 다시 산책길에 나서겠지만 다른 시간에 다른 열쇠로 다른 현관문을 열게 되는 실패를 거듭하겠지요. 이해와 소통은 다르죠. 이해는 상황이 지나간 뒤 서로의 관점에 맞추려고 애쓰는 이성적 시도이고 소통은 같은 시간에 같은 열쇠로 같은 문을 여는 것이죠. 이해와 소통이 섞여 관계가 직조되는 것이지만 이해만 점점 커진다면 그 산책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계속되는 뒤척임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 등부터 살펴보자 늘 이르는 결말이지요. 이원 시인의 산문집 시를 위한 사전에서 신보선 시인의 느림보의 등짝편 나눠봤고요. 이어서 노 리플라이 타로가 함께한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같이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책 짝꿍. 이런 상대가 곁에 있다는 거, 이것도 참 큰 행운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 오는데 이 지구라는 별에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행운이죠. 12시에 북카페에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같은 음악, 같은 이야기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이곳에 시간을 2시간 동안 허락해주는 우리 카페인분들 떠올리면 카페인분들과 또 이 북카페 수뇌부 또 저, 그리고 카페인분들 사이사이에서도 이게 코드가 잘 맞는 게 없다면 지금 우리의 이 만남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코드가 잘 맞는 뭔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돼도 그게 왜 이렇게 달라? 이해가 안 가. 이게 아니라 궁금함, 호기심, 저 세계는 또 어떨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이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우리 카페인분들 보면서 좀 느끼거든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진 이 12시부터 2시 사이 북카페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와주세요. 매일매일 문을 여니까요. 그럼 다음 산책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책이었죠. 톰 필립스의 인간의 흑역사.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빈틈을 보이는 우리인데요. 이런 실수의 원인을 뇌가 진화해온 그 방식에서 찾는 이야기 다시 함께 읽어보죠. 인간의 뇌는 훌륭하면서도 참으로 희한하다. 그래서 꼭 최악의 타이밍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늘상 한심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코앞에 뻔히 있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턱도 없는 계획을 세운다. 우리 머리는 교향곡을 작곡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내지만 가게에서 포테이토칩 하나를 살 때도 무슨 종류를 살지 좋게 5분은 고민해야 겨우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세상을 주름잡고 기상천외한 일들을 해내면서도 동시에 누가 봐도 어이없는 최악의 결정을 날마다 내릴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은 우리 뇌가 진화한 방식에 기인한다. 우리 뇌는 최고의 사고 기계를 목표로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다. 그저 요령과 땜질과 편법을 덕지덕지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은 예컨대 우리의 먼 조상이 먹을 것을 찾는데 2% 더 유리했거나 아니면 아 조심해 사자야 라는 개념을 전달하는데 3% 더 유리했기에 선택된 요령들이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손쉽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요령 내지 편법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이 휴리스틱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 남들과 소통할 수도 경험을 통해 배울 수도 없다. 알고 있는 원리 몇 개를 놓고 어떤 행동을 할지 일일이 추론해 결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상식을 깨닫기 위해 머릿속으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실험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인간은 도저히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가 몇 번 뜨는 걸 보고 아침에 해가 뜨는구나 하고 깨닫는 편이 훨씬 실익이 크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뇌가 사용하는 편법들은 유용하긴 하지만 모든 편법이 그렇듯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 일이란 자주색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훨씬 복잡한 법이니 오류는 왕왕 일어난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바보 중에 바보 짓을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톰 필립스의 인간의 흑역사에서 몇 문단 같이 읽어봤고요. 이어서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먼이 함께한 Something Stupid 듣고 왔습니다. 우리 뇌가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요령과 편법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 글쎄요, 이 수요일에 북카페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시면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의 원인 모를 이 실수들이 꼭 제 탓만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나의 뇌가 유난히 좀 요령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오류를 자주 일으키나? 싶어서 약간 알쏭달쏭해지기도 하고 묘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류도 괜찮아. 그거 아주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건 위안이 분명히 되죠. 다음은 세 번째 산책 따라서 달콤함을 좀 충전해볼까요? 영화 전문기자 이은선 작가의 산문집 착해지는 기분이 들어 중에서 약간의 달콤함을 기억하는 자의 용기라는 제목의 글 몇 문단 같이 맛볼게요. 대단한 낙관론자도 그렇다고 극한의 비관론자도 아닌 나는 귀여운 존재들로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아왔다. 학창시절 길을 걸으면서도 귀여운 것들을 수십 가지씩 찾아내는 통에 친구들에게 걸핏하면 듣는 핀잔 아닌 핀잔이 또 귀여워 였다. 이런 내가 말하는 곰 패딩턴을 발견했을 때는 어땠겠는가. 파란 코트에 빨간 모자를 쓴 작은 곰이 그려진 포스터를 보자마자 나는 사랑에 빠졌다. 이미 시작된 사랑은 영화를 본 뒤에 한층 더 깊어졌다. 페루에서 런던까지 혈혈단신으로 건너와 우연히 만난 브라운 가족의 일원이 된 후 커다란 모험을 겪는 이 명랑한 꼬마 곰은 좀채 절망하는 법이 없어서 더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듬뿍 바른 샌드위치를 머리에 얹으며 현명한 곰은 위기의 순간에 대비해 늘 모자 안에 마멀레이드 샌드위치를 넣고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거의 쓰러지고 말았다. 저 귀여운 곰을 번쩍 안아 집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평생 맛있는 마멀레이드를 만들어 줄 텐데 도시락 싸주듯 매일 모자 안에 마멀레이드 샌드위치를 넣어 줄 텐데 인생에는 단맛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순간들을 맞이할 때 피로가 몸과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즉각적인 처방전으로 이보다 유용한 건 찾기 어렵다. 쓴맛을 보았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달래는 일은 중요하다. 다시 힘을 내볼 수 있도록 기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살아가려면 나라는 존재를 계속 구슬리고 달래며 움직여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발휘하는 힘이 세다는 측면에서 귀여움과 달콤함은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다. 무기력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가 살아갈 세상으로 다시 눈 돌리게 한다. 지켜야 할 것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원할 때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패딩턴의 마멀레이드는 내게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 패딩턴의 모험은 언제나 그 약간의 달콤함을 잊지 않는 여정인 것이다. 이은선 작가의 산문집 착해지는 기분이 들어에서 약간의 달콤함을 기억하는 자의 용기 중 일부 나눠봤고요. 이어서 들은 노래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레이드였습니다. 패딩턴과 같은 작은 귀여움과 오렌지 마멀레이드 샌드위치 같은 약간의 달콤함, 좀 더 오래 들여다보고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주말이죠. 일요일 오후인데요. 모두들 달콤함과 귀여움 필요한 만큼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 1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오늘 하루 최대한 오렌지 마멀레이드 샌드위치를 이 모자 아래에 숨겨놨다가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산책 이어갈게요. 저는 이 책 제목의 리듬이 참 좋던데요. 에머런스 보서크의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 제목만 들어도 엄청난 책 이야기 담겨 있을 것 같죠? 그 중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집트인들은 강에서 글쓰기 재료를 찾았다. 그것은 나일강 유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였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건축 재료, 의복, 심지어 식량으로 두루 활용했다. 파피루스 표면에 글을 쓰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수치로 만든 수용성의 검은색 잉크와 산화철로 만든 붉은색 잉크, 그리고 글자를 빠르고 맵시 있게 쓸 수 있는 골풀 펜을 개발했다. 이로써 상형 문자는 점점 단순해져 신관 문자가 되었다. 파피루스는 오래 가고 이어붙여 늘릴 수 있고 굳어버리는 진흙과 달리 가필할 수 있는 등 여러 행위 유도성이 있었다. 표면이 매끄러워서 둥글둥글한 신관 문자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 붓을 쓰면서 채색이 더욱 발전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는 코덱스와 현대 디지털 독서 기기의 전신이 담겨 있다. 두루마리는 9에서 12m의 지면에 단을 나눠 글을 연이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훗날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는 글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 읽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 스크롤이 되었다. 두루마리용으로 개발된 검색 도구의 상당수는 코덱스 형식에서도 살아남았다. 두루마리 겉면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첫 마디, 작가 이름을 써두었는데 이것은 초기의 표지격이었다. 훼손되기 쉬운 두루마리 겉에 쓴 탓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지워지고 말았지만 파피루스의 특성은 읽는 형태도 제한했는데 둘둘 말린 형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읽을 때 양손으로 붙잡거나 평평한 표면에 놓고 물건을 올려둬야 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번거롭게 들리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이집트인 독자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되었을 것이다. 읽기 행위가 이런 식으로 정상화된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만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덱스 형태에 하도 익숙해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독서 경험에 어긋나는 것은 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말없이 눈으로 글을 훑고 표지에 제목과 저자 이름을 쓰는 것은 모두 학습된 행동일 뿐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애니아의 북 오브 데이즈 듣고 왔고요. 앞서 에머런스 보서크의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에 담긴 이집트인들의 파피루스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의 글을 쓴 고대 이집트인들. 말하자면 그 시대의 책의 물성은 이 파피루스였던 건데요. 더 질 좋고 오래가는 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질의 파피루스를 선별해내기도 하고 그것 위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궁리했을 옛사람들 생각하면 참 흥미로워집니다. 어느 시대에도 책은 책이 됐겠구나 싶어서요. 그럼 마지막 산책 이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카페인분들이 귀를 열어두고 이 북카페를 즐기고 계신데 이렇게 귀로 듣는 책이 가능한 것도 지금 이 시대의 책 유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종이책도 전자책도 함께 하고 있지만요.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다시 꺼내본 명작이었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 긴 모험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달고가 라만차의 돈키호테로 탈바꿈한 그 과정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오랜 세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증조부의 낡은 무기를 꺼내 곰팡이와 녹을 제거했다. 무기를 새 것처럼 윤을 내고 손보면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투구의 가리개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을 쏟아부은 끝에 마분지로 제법 괜찮은 가리개를 달 수 있었다. 그는 투구 가리개를 실험해볼 요량으로 투구를 칼로 내리쳤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공들인 가리개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어서 그는 말 고르는 일에 착수했다. 피골이 상접한 말이지만 그의 눈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세팔로스나 엘시드의 바비에카보다 나아 보였다. 우리의 이달고는 이름 때문에 무려 나흘을 고민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의 말을 로신한테로 부르기로 정했다. 그가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부르기에도 좋았으며 한때는 여인 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름이었다. 말 이름을 짓고 꽤 만족한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에 몰두했다. 여드레를 소모한 끝에 그가 만족스레 결정한 이름은 돈키호테였다. 그러나 아마디스가 그냥 아마디스가 아니라 그가 지배했던 왕국의 이름을 따 가울라의 아마디스라 했듯이 정정당당한 기사로서 그 역시 고향 마을의 이름을 붙여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결정했고 그 이름은 가문의 혈통과 명예를 드높이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속 모험의 시작 이야기 읽어봤고요. 이어서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에 정작 꼭 필요한 것들은 허술하게 준비하고서 말과 자신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정성스레 며칠에 걸쳐서 짓는 이 돈키호테의 모습. 어딘가 좀 걱정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낭만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키호테의 허술하지만 결코 밉지 않은 미워할 수 없는 이 매력에 그토록 오랜 시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매료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번 주 함께했던 산책 다시 한번 나눠봤고요. 일요일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건너가서 낭독팀 만날게요. 조정석의 아로하 띄워드립니다.